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편 6절까지니까 전체 말씀을 좀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가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훈계하시고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양식을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친근하고, 그러나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또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래 할수록 더 친근한 책이 이 시편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시편의 몇 구절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 같은 거 굉장히 익숙해해요, 사람들이. 그중에 하나가 시편 1편입니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익숙한, 친근한 그런 시편이 입니다. 시편은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감사할 때, 또 고난당할 때, 우리가 참 방황할 때, 또 갈급할 때, 또 찬송하고 싶을 때, 이런 모든 순간에 펴고 싶은 책이 이제 이 시편인데, 이 시편은 BC 한 1500년경부터 시작해서 BC 한 500년경까지, 그러니까 근 1000년 정도 기간 내에 쓰인 책으로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3500년 전서부터 이렇게 쓰인 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책이 인생의 본질에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고, 사실 인생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크게 다를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문제, 사람이 살면서 닥치는 문제는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한편한 편,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한편한 편이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시편 전체가 그런데 또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된 주제를. 그 통일된 주제가 그러면 뭐냐? 그게 시편 1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 전체 150편 시편의 요약이다 또는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저자는 안 나와 있어요. 뭐 다윗이 했을 것 같다고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다윗의 시편과 조금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겨뭐 이런 표현이 다른 다윗의 시편에도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은 하지만 사실 누가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뭐이 저자가 아 이거는 시편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주제가 될 시편이야. 그리고 진건 아니겠죠. 그런데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를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주인공이 셋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주님입니다. The Lord, 주님. 주님이 등장해요. 두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들이 나옵니다. 의인들, The Righteous. 이게 두번 언급됐습니다. 이 의인들의 부류에 특별하게 1절에 보면은 사람, 한 사람, the man 이렇게 해서 단수로 이렇게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의인에 속하는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인들이 나오고 두번 언급됐습니다. 죄인들의 또 다른 표현이 이제 경건치 아니한 자들, the ungodly 해서 네 번이 언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한 번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새 주인공의 각각의 결말이 어떤가 봤더니, 이 주님은 결말에 보니까 이 주님은 모든 사람의 심판자가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자로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그럼 결말은 뭐냐? 이때의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의인의 결말은 영원히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형통한다. 이게 이제 결말인 것이고, 죄인은 어떠한가? 죄인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이 죄인의 결말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결말입니다.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말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의인은 흥하고 죄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말까지 가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고, 이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 2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세세하게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의인이 이현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반대로 악인이 이현 세상에서 형통한 것, 이러한 것의 문제, 이게 굉장히 사실 사람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의인이 이제 회의를 느끼고 갈등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갈등이 해결이 되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게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73편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과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제가 이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고, 악인과 의인의 이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나머지 장들에 쭉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12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치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악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려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의인이. 야, 내가 이렇게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참 헛된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저렇게 형통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이런 삶을 이 의인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헛되다고 하는 이런 말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이것이 단적인 어떤 이 시편의 전체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나 대단히 단순합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보이는 것일수록 우리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시편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 마침내 망하게 될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경건치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런 표현에 조금 익숙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 경건치 않은 사람? 이런 표현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뇌리에는 즉각적으로 뭔가 아, 종교적 수행을 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무소유 또는 고행 또는 뭐 참선 뭐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런 걸 못하고 세속적으로 그냥 고기도 먹고 뭐 아내도 두고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차분하고 엄숙하게 두 손을 이렇게 공손히 모으고 아 이렇게 절하는 사람, 이게 이제 경건한 사람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 이 단어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또는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다는 이 단어가 지금 ungod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ungodly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이 집단을 이루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썼어요. 근데 ungodly라는 표현 자체에 보면은 un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un이라는 단어가 있고 god God이라는 표현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거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ly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하는, 이게 경건치 않은 사람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 보니까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scornful 그랬는데 모욕한다, 비꼬고 이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죄인들로 이렇게 이제 다시 또 묘사가 되어 있는데 복수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잘 이제 해석을 해놓으셨는데 1절에서 이 The man이라고 표현된, 영어로 보면은 The man,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이 이제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사람은 할 때 그 사람이 영어로는 The man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사람, 단수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경건치 않은 자들, 죄인들, 모욕하는 자들, 이들은 다 복수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때를 지어서 막 왁자지껄하면서 죄 맘대로 맘껏 자기들 맘껏 죄를 짓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로 묘사가 돼 있고 복 있는 사람은 반면에 굉장히 외롭습니다. The man 한 사람이에요. 예, 그 무리와 동떨어져서 홀로 외롭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이 묵상이라는 표현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해석해 놓으시기를 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걸 따라 읽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한자 외울 때 서당에서 하늘천따지 할때 훈장님이 한번 하면은 학생이 따라 읽고 하는 그러한 표현과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내서 이야기하고 읊조리고 이렇게 중얼대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러한 사람을 오히려 바보 취급하고 왕따시키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무리를 지어서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국에서도 이 정부의 시책을 비웃으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이 클럽 같은 데서 모여서 이 춤을 추면서 이 역병을 퍼뜨리는 그러한 부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신약에 와서도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유다서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서 3절, 4절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치 않은 사람과는 이게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여기 보게 되는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한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도록 주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수도나 참선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보니까 1편, 시편 1편을 보니까 이게 참온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고 또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가장 널리 읽히고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의 장인데 이 시편 1편이 시편 나머지 그 150편 전체의 요약이며 결론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의 장인데 여기에 맨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복 있는 자들은 이제 개역성경으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뭔가 굉장히 그냥 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책인 줄 알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결론을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이 영원한 파멸을 선언하는 그러한 성경인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고 시편 1편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시편 1편을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문학 작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망하게 되는 때그 심판의 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이전 세계적인 그 역병의 사태를 우리가 온몸으로 이렇게 지금 함께 겪어 나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는 해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켓을 우주에 쏘아보낼 때 이제 관제소에서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렇죠? 10, 9, 8, 7, 6, 5, 4, 3, 2, 1 하면은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다. 실제로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벨트를 꼭 매시고,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올라가게 될 거니까 안전벨트를 꽉 매고 주님께 바짝 붙어 있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래 남은 1000년, 2000년 남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 남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게 되는 이러한 날이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은 일이에요. 예.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는 일이 얼마 안 남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에라도 올해라도 우리가 휴거가 되면 그러면 그로부터 7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7년 후에 예수님과 성도들과 천사들이 지상 재림하게 되면 그러면 있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래 남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심판은 이미 계시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실제 역사상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보시면 물로 심판을 받은 이 노아의 때그 세상, 이 세상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심판을 받은 노아의 때또 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때 세상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먼저 심판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 대한 본보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 다시 한번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다서로 가보시면, 유다서의 14절입니다. 유다서 14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에녹도 대언자였습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이렇게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이 에녹이 이렇게 대언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신약시대에만 예언된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들을 위해 사람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해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나니,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예전에는 만약에 우리가 건성으로 읽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읽을 때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읽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라도 교회 모임은 함께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신가를 의심하고 또는 이렇게 믿음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뭐가 유익한가를 의심하고, 또는 구원은 받았으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이 교회에 주님께 이렇게 담그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뭔가 즐길 만한 것들을 즐기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럴 만한 때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도 세상이 흘러가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다면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바보입니다. 그건 바보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 이 지구가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사르기 위해서 잠깐 동안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다면 하나님, 저도 제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면 알곡과 이 겨가 분리되듯이 그들은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농담하면서 조롱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우리가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럴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바닥에 붙어 사는 티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수천 년 전부터 기록해 놓으시고 경고하시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더더군다나 정말 정말 주의를 집중해서 기울여야 할 시기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을 말도 할 수 없는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러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대담하게 불법들을 저지릅니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대담하게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더 크게 당당하게 그렇게 소리를 냅니다. 이들은 불순종하고 이들은 속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음행을 일삼고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고 사람을 납치하고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 존중이 없어요. 다 자란 태아를 사지를 절단을 내서 엄마 뱃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산채로 사람을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 넘기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몸을 캡슐에 이렇게 담아서 그것을 먹겠다고 그걸 판매하고 사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 발을 붙이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을 볼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이때까지 참아주셨는지 참으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마치 의로운 욥이 그 경건치 않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날마다 그 혼이 괴로웠듯이 사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은 굉장히 괴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조만간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끝이 올 것이고 성경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읽고 있는 이 시편 1편이 결론적으로 말씀하듯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그 길 끝에는 파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즉각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징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가만 놔두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렇게 악하게 사는 저 사람은 왜 가만 놔두셔?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50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니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하나님도 전적으로 니들과 같은 줄로 니들이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서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각 개인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가라지가 생길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뽑지 않습니다. 추수 때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베어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열정을 바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린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우린 결코 고소해하지 않아요.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안타깝고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이 누구한테 신나게 뭐 늘씬하게 두드려 맞는 정도라면 우리가 그 고소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 감옥에서 한 10년쯤 썩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뭐 분이 좀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결정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이 영원까지 가는 그러한 파멸인 거예요. 이 파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소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이 망한다는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대신 읽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잠시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뭐 살면서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노아 가족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의 삶, 의의 선포자로서의 삶. 망하기로 정해져 있는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불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읽은 유다서 2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참으로 참 안타깝고 제 자신이 제 자신을 향해서 통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고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저 자신에게 이러한 열정이 적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 자신에 대해서 저도 통탄하게 됩니다. 불에서 끄집어내라 하셨는데 조만간 그 불 안으로 그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던져지게 될 것인데, 그 전에 그 불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라고 명령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참으로 참 각성하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그런 사람들의 세상에 우리가 참 살면서 극도로 경건치 않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대하고 살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이 잠시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을 지내고 또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면서 또한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 항상에는 여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렇죠? 모일 수 있든지 없든지, 그렇죠? 국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떤 통제를 받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항상.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돈 받을 일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에 보니까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모든 역사의 그 과정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모든 일까지도 차례대로 이렇게 제시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2020년 이 시점에 이 코로나라 불리는 이 역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면서 성도들이 모임을 하기 어려울 상황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쩌면 이것보다 더한 역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역병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 모여야 되면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 달 동안은 저희가 정부의 시책에 그렇게 이제 협조하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것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고, 그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또 이것이 점점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것이 전체주의 국가, 통제사회, 경찰국가로 가는 이러한 전 세계의 이 동향 가운데서 이것이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이 상품 매매를 통제하는 이런 것들을 길들여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모임을 안 한 채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모임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저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중에 이게 확진자가 나오면 사실 확진자가 나오는 것 자체로서 뭐가 크게 달라질 건 사실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독감 안 앓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병안안 걸리나요? 다른 병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런데 유독 요번에는 굉장히 이게 이제 조금 전파력이 강한 것을 빌미로 해서 전 세계를 이 통제하는 것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태하게 계시면 안 돼요. 수동적으로 계시면 안 돼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 초기 교회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함께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공산체제 하에서도 가정교회로 모이며 밤에 숨어서 모이고 따로 시간을 내서 같이 숨어서 모여서 침례를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왔듯이 우리도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함께 모이는 일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고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이불 속에 던져질 그이 겨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각자가 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나태하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주님께 걸치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고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주님께 말씀드리십시다.